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노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여러분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또 교회법을 어긋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런 말 아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웃게 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화사하게 한번 웃어보시죠. 예, 오늘 또 예배가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거울로서 먼저 한번 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신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책인데 사막을 건너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을 건너는 방법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고 하니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도에는 길이 나와 있는데 바람이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한번 큰 바람이 불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큰 모래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도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그 사막을 건널 때에 그래서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인생 지도를 만들어서 그 인생 지도대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인생 지도를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20대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그 많은 계획들을 세워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내 자신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인생의 바람이 휙 불고 나면 길이 없어져요. 그 지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도 유학생들 생활을 제가 조금 아는데 이제 그런 목회도 조금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들 학위를 받는 거 보니까요. 제가 그 학위 받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교수님이 갑자기 학교를 떠나요. 그럼 따라가든지 다시 하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일들이 나는 정확한 지도를 세웠는데 바람이 한번 휙 불고 나면요 지도자가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막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기도가 없어지더라도 길은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변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침판을 따라가면 순간순간 상황에서 좋은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과정을 만들고 좋게 만들어가면 결국은 좋은 과정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지도를 그리죠. 그거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20대는 뭘 하고 30대는 어떻게 하고 40대는 어떻게 하고 60대 후반에는 은퇴해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불면요 산이 생기고 지도에 산을 넘어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산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늘 흐르던 강물도 홍수가 나면요 그 강물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나침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30편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인생의 사망을 건너는 것 같은 변화무쌍한 이 짧은 12절 가운데서 변화무쌍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0편에 보면 이 시가 무슨 시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세우고 낙성식 하실 때 할 때 불렀던 노래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 이거는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집, 그러니까 바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집이다. 다시 말해서 왕궁이다. 이런 의미 원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궁 낙성식 혹은 집 낙성식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다윗의 인생 집에 대한 노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지어가는 그 인생의 집을 짓는 과정을 이 시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야말로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변화무쌍한 삶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아시죠?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장차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면서요. 이 다윗은 이 국민 뭐라 그러죠? 요즘 뭐 국민 뭐 오빠라 그러기도 하고 또 국민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국민 영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시절에 다윗은 인생 지도를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승승장구 이 사울 왕에게 픽업되어져서 그가 이제 장군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천천만만송. 그거 아세요? 천천송 만만송.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 하나 때문에 폭삭망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에서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처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가 마온 광야에 피했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와서 다윗을 쫙 포위합니다. 어느 날 황무지에서 눈 떠보니까요 산이 생겼어요. 어떤 산입니까? 그 군대가 쫙 둘러싼 산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군인이 달려옵니다. 그러면 사울왕에게 이야기죠.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로 쫙 쌌던 그 산과 같은 군인들이 일순간 쫙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르면서 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의 인생 생애에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다윗은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그가 그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인생 고를 알았어요. 그 목표점을 알았어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가니까요, 순간순간 인생의 지도는 헝클어지고 또 길이 막혀지고 산이 생기고 없어지고 했던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 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인생의 나침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자, 이런 모습, 3절에 보니까요, 고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원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뽑아내시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그 도망자의 삶의 모습들이 3절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그 분위기가 6절에 가면요 확 바뀌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언제일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이제 그 모든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다윗을 원해서 전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다윗이 정말 잘 나갔죠. 주변 나라들과 하면서 나라들을 촥촥촥촥 확장시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때는 정말 힘있게 나갔습니다. 영원히 흔들릴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6절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면서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가고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가면요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7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바뀌는 거 하니, 7절 초반에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중간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 산같이 견고했던 그 나라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올라갔던 다윗이 뚝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사무엘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세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무엘하는 사무엘하 11장이 기둥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 다윗이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11장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는 쭉쭉쭉 아래로 떨어져요.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것이 다윗의 생애의 모습이고 사무엘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보내놓고 주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줌의 티끌이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진흙탕에 빠져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려웠던 게 뭡니까? 자기 아들들끼리 자기 큰 형이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하죠. 그리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요. 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앞부분에 있었을까요? 뒷부분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어요? 뒷부분이. 하여튼 안 좋은 거 떨어지는 건 다 뒷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사무엘하가 쫙 전체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자, 우리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인생이 편안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탁 찾아옵니다. 일순간에 자만할 때에 높이 올라갔을 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거기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높이 올라갔을 때 조심해야 돼요. 밑에 있을 때는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게 다쳐요. 회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는데도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포지션은 높이 올라갔고 나의 위치는 높이 올라갔지만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게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윗이 크게 떨어졌던 때가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바득바득 달려드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멀리 멀리 도망가잖아요. 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 그 마나임 쪽으로 도망가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 거 아니?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때입니다. 그때 떨어져요.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원래 잘 되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돈을 벌어서 돈이 많으면요 내가 돈이 어느 정도 많은지 알고 싶어해요. 내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면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내가 몇 등 정도 되지? 이제 그거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우리나라 부자에서 몇 대 부자지 그거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예요. 지금 인구조사라는 것은 군인들 조사거든요. 다른 조사가 아니라 야 지금 내가 잘 나가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군인이 도대체 몇 명이야? 이 주변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대가 어느 정도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강하고 힘이 있어? 그거 알아보려고 지금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면서 세 가지 옵션을 주는데 그 마지막 옵션이 뭡니까? 이제 3일 동안 온역이 있는데 3일 동안 온역 가운데 7만 명이 죽어요. 이건 무엇인고 하니? 너 인구조사해? 얼마나 너 군인들이 많은 거? 오케이. 하나님께서 3일만 싹 흩어버리면 7만 명이 뚝 떨어져요.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건 좋죠. 뭐 그 올라가는 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내 밑에 몇 명 있고 내 위에 몇 명 있고 그거 계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상황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것을 수행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걸 자꾸 확인한다는 게 뭡니까? 교만이죠. 내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다시 사막을 건너가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차가 사하라 사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타고 가던 차가 아주 고운 모래가루인 푸시푸시 위에 서서 가지 못합니다. 이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에 빠져요. 이게 모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바퀴를 굴리면 굴릴수록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 앙드레가 이야기하기를 바퀴에 바람을 빼십시오. 바람을 빼면 그 면적이 그 모래에 닿는 면적이 많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빼서 나오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니 자동차 바퀴가 자동차 모래 위에서는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빼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바람을 빼야 돼요. 뭔가 하면 할수록 자꾸 깊이 빠지던 바람을 빼야 됩니다. 어떤 바람을 빼야 됩니까? 자존심의 바람을 빼야 돼요. 그런데 계속 자존심을 세우면요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욕심의 바람을 빼야 돼요. 왜 사람들이 아래로 구덩이로 빠져들어갑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을 못 놓기도 해요. 욕심, 욕망 그런 것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이 뭡니까? 낮추는 거죠. 자존심을 낮추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월달은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쯤에 저녁에는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이 밤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이 오면요 힘들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렵고 고통이 산적해 있는 때가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그렇게 어려운 때가 되면요 그 밤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고민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면 그 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죠. 그러면 때로는 아침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때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 방이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불이 딱 꺼지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나갈 겁니까? 막 걸리겠죠. 그죠? 넘어지겠죠? 왜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둠의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도를 맞았는데 부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도를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판단을 잘못하면서 망한대요. 부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다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어두워지니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내가 뭔가 보인다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어둠의 때에 정말 밤이 계속적으로 올 것 같은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때가 깁니까 짧습니까? 어때요?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이 길어요 짧아요? 있을 때는 길어요.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길어요. 끝이 안 보여요. 터널의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거 뭐 견딜만 했네. 아, 그거 참 좋은 추억이었어.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5절에 말씀하죠. 고난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시골 통나무집에 아주 몸이 약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바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아, 저 바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늘 불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소망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밀라 그랬으니까 뭔가가 있겠지 싶어서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밀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밀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밀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이제 8개월이 지난 거예요. 8개월째도 열심히 밀면서 생각 드는 것이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려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 8개월 정도 밀었으면 좀 저까지 가든지 그랬는데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8개월 동안 열심히 밀었는데 조금 더 변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위 밀라고 그랬지 바위를 옮기라고 말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옮기라고 말하신 적이 없거든요. 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한번 봐라.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허약 한 모습이 아니라 건장한 모습의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부터는 밤마다 하던 그 잔기침이 없어진 거예요. 전에는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계속 잠을 깨고 불면증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 얼마 동안은 뭐 이렇게 잠도 잘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자, 이건 하나의 그냥 이야기지만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겁니까? 바위를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바위가 변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변화하려고 하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 이것도 불평,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아,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조금 더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자기가 바뀌어지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지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그 환경으로 인한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바꿔보십시오. 또 불평이 생겨요. 바꿔보십시오. 또 불평이 생겨요. 여기서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어릴 적에 우리 집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냥 온 식구가 단칸방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힘들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땠어요? 방도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자녀들마다 방 하나씩 다 있고, 옛날에는 그 화장실이 얼마나 멀었습니까? 멀어가지고 겨울에는 가기는 이 무섭고, 밤에 가려고 그러면 누구 한 사람 보초로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여자분들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집안에 화장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막 들어와 있잖아요.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큼 행복해졌습니까? 그것만큼 복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리에서 약한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실패한 사람이 실패했다가 아, 이제는 저 사람이 회복됐어라는 그 시점, 언제를 터닝포인트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 아마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여러분, 뭐가 실패했다가 뭐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실패, 뭐 할 때 실패, 뭐 어려움의 실패, 뭐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서 이제는 회복되는 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뭐로 잡습니까? 예? 어떤 분은 아, 사업이 안 됐다가 다시 사업 궤도에 오르는 것이 뭐 회복된 거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언젠가 하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터닝포인트를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시 해서 회복되기까지는 그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 길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옛날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터닝포인트를 삼으면 이 사람은 영혼이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무엇인가니 감사하기 시작하면 터닝포인트가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회복시킬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길로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침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의 골뿐만 아니라 감사의 나침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면요, 아, 내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함께 교회의 미래 지도를 만들겠죠? 그 만들어야죠. 1년 차에는 어떻게 하고 2년 차에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을 만들고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요,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 뿐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나침반을 가져야 돼요. 나침반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골, 그 나침판을 두고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잃었을 때에 다시 뭐를 보는 겁니까? 골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기로 했지.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해가면서 산이 있으면 그 나침판이 있으면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지도를 다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적에 이게 다 그려봤어요. 방학만 되면 뭐 합니까?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그 주발 하나 갖고 와가지고 딱 놓고 그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활 계획표. 그게 방학 숙제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이거 다 그래가지고 몇십 분도 뭘 자고 뭐 다 그 계획대로 하면요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게 인생 지도. 인생 지도는 그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골. 나침판만 기억하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나침판이 있으면요 그것을 떨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며 앞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골만 있다면요 길을 잃지 않고 다시 가고 그 이후에 또 지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침반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좀 느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뭐 집에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내가 인생의 지도를 그렸지만 정말 여러 번 그렸지만 아, 길을 잃어버리고 그 지도가 쓸모없게 되어진 경우가 있었지. 아, 그렇지. 나침반이 필요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지금 뭐 큰 소리 할 것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지도를 그렸지만 이 지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길도 없어졌고 지금 산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떤 고를 갖고 있었는지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 잠깐 한번 조용하게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 많은 계획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되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길을 찾게 하시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가 잠깐 또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또 다시 한번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찾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압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막을 걷는 방법, 길들을 보면서 예,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은 힌트를 얻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인생 많은 지도들을 가지고 있고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때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 나침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나침판이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절망과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건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둠의 때를 건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때에 곧 아침이 오리라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먼 곳이지만 작은 주의 말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가 이제까지 구원의 방주로서 복된 교회로서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갈 때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앞에서의 그 귀한 것들, 그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